하나님의 편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주로 모세의 고별 설교 세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반복 혹은 되풀이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성경 한가운데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물줄기로 한번 비교 혹은 비유해 보겠습니다. 성경 한가운데 한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의 강물입니다. 인간은 그 강물을 오염시키려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시작, 그 강물의 시작은 바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산 정상의 첫 물줄기부터 인간은 흙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깁니다. 따먹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언약의 물줄기를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원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맑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는 여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엄청난 물줄기로 심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 언약하십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후 인간은 여전히 그 언약의 강물을 오염시킵니다. 바벨이라는 댐으로 그 언약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가두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확인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도출된 한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인간도 신실하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악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물줄기를 일곱수로 정화시키시려고 어떻게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시고요. 인간은 그것을 오염시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의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죠. 하지만 인간의 인내는 짧습니다. 인간의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아요. 얼마 가지 않아? 아니 뭐 채 40일도 되지 않아? 그 언약이 파기되죠. 바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 언약의 물줄기는 다시금 새롭게 됩니다. 그 강물을 이어가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2차로 등정하죠. 제2차 시내산 등정, 시내산 언약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이죠. 모세는 그 언약, 계속되는 그 언약의 강물들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율법의 호소가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에 가면 신명기 뒷부분에서는 모압에서 벌어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의 전환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설교, 율법의 재반복이 아닙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바뀌었는가? 아니요.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죠.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계약 당사자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에 알았던 약속의 내용들, 광야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상기시키고 알려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율법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닌 언약의 갱신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이라고요. 재확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라 명령하시고요.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명령 혹은 당부 가운데 하나가 축약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전당물, 아보트라고 하는 이 전당물 규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당 잡힌 물건을 날이 지나기 전에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다시금 되찾지 말아야 한다. 그가 집 앞으로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대부분의 그 전당물들은 대부분 옷가지 혹은 담요 등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 윗짝이 왜 생명이죠? 그것이 없으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생활 밀착되어 있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뭐 농기구라든가 조금 굵직한 것, 좀 중기계라고 할까요? 중장비 같은 그것들도 전당을 잡았습니다. 더 큰 돈이 필요했겠죠. 욥기 2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조금 더 묵직한 곳에서부터 굉장히 작은 혹은 실생활에 연관된 것까지 모든 전당물들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주었다면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목축업이었고요. 또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는 뽐내기 위해 혹은 패션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이 겉옷은 낮에는 해로부터 보호하고요.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이불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층들은 가난한 자들의 이것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단순한 한 옷이지만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겉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명령하십니다. 14절 15절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품꾼의 삭슬 그날 해지기 전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았던 그때 당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그 품삭시 여러 개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품꾼에게는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그 주인의 혹은 그 사장님의 야비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중에 하나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일부이지만 하나 중에 하나는 전부이고 그 전부는 다시금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죠.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야단 혹은 꾸지람을 하는 나단 선지자 기억하시나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 애지중지 하나 키우는 양, 그 양을 키우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양을 그 많은 양을 가진 자가 빼앗았다.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맹세컨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 그리고 유일한 양을 가진 한 사람. 전부를 뺏는 것은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생명이란 단어는 연결되어서 흐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은 각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의 죄로 혹은 자식이 부모의 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연좌제라고 하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주변 국가들은 다 대부분 왕권 국가였죠. 연좌제를 통해서 원수들을 다 제거해 갑니다. 본인의 왕권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연좌제, 그의 가족들을 싸그리 처단함으로써 그들의 왕권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왕권 국가의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이 연좌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왕권 국가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이 명령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자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나라, 너희들의 가족, 너희들의 부족을 너희들의 힘과 생명을 처단하는 곳으로 이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다. 나의 것이다. 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깬 존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처벌시키십니다. 영적 연좌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연좌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분이십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공의롭게 대우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에 대한 세부 규칙들을 19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밭에서 곡식단을 두고 왔을 땐 그것을 찾지 말라, 찾으러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나무를 두들겨서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가지 마라, 남은 것들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 포도도 마찬가지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내가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떨어진 동전을 발견했어요. 혹은 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5만원권을 흘렸어요. 뭐 1,000원을 흘렸다면 뭐 오케이인데 5만원권을 흘렸다고요. 자, 여러분은 그 5만원권을 주우실 겁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당연히 주어야겠죠. 이것을 안 줍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내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5만원권이 툭 떨어져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홈리스의 바구니에 숑숑숑숑 흘러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것입니다 라고 다시 가져와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용기를 가동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으려는 본성이 있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후 불어서 꺼치려는 인성,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떨어진 무언가를 줍지 않으려면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성을 향한 강한 거부가 있어야 됩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거룩을 향한 돌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18절, 22절을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도 너에게 그랬으니 너도 남에게 그리해라.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도 예전에 그랬으니 과거의 너의 모습에, 과거의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잘했거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너희들이 할 만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택받을 만하고 이 율법을 지킬 만해서 율법을 준수하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론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종이었기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종되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얽매어 있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나의 존재론적 연약, 부족, 결핍, 어려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파 판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그러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고 편파 판정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의를 편파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편파 판정했기에 하나님은 편파 판정, 편애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정의가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2장 8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겉옷을 빼앗고 그 위에, 그 옷 위에 누워서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허랑방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구부려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빼앗긴 자들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소유의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 삶과 내 소유의 모퉁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곡식에 귀퉁이를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 율법과 오늘 말씀에 응모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대어 이것의 혜택을 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룻이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지킴을 통해서 이들에게 그 편애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시작.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내 소유 모퉁이를 포기하는 것 쉬운가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것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과감한 결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간 그 구원의 족보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퉁이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많은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도 그러시죠. 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작은 자에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절과 22절에 말씀 기억하시죠? 왜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핍, 부족, 연약함을 가졌던, 또 지금도 그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구원의 행위, 정의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편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분이십니까? 어떤 땅을 딛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땅을 딛고 살고 이집트의 종이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그 땅을 살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 지금은 언제예요? 우리는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를 밟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밟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갱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편애하셨듯 오늘 하루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혹은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자들을 편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편애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가 구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의 온전한 관심과 편애로 나를 지금껏 살게 하셨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집트의 땅을 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것들을 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두어들이지 않는 그 과감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부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